오늘 오병이의 기적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많이 익히 잘 알고 들었던 말씀이고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14장에, 마가복음은 6장에, 누가복음에서는 9장에, 요한복음에서는 또 6장에 이렇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이 오병이의 기적 사건은 항상 그 앞에 어떤 사건이 배치됐냐면 세례 요한의 목베임 사건이 배치됐어요. 마치 세트처럼 따라다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한참 일할 때에 목베임 당하여 순교를 당했느냐? 신천지에서는 세례 요한이 배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참수당했다. 그래서 배교하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하고 협박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배교해서 예수님을 배교해서 이렇게 참수당한 게 아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직접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라기서에 말씀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주님도 그러셨고 세례 요한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실 일을 자기는 준비하는 자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역할이 다된 거죠. 사명이 다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활동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마치 율법의 대명사였던 모세가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그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물론 표면상으로는 민수기 20장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게 하실 때에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꽝꽝 때려서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가려버렸다라는 그런 그것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 그런 명령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3장에 자기로 하여금 저 요단강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했지만 다시는 이런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이런 지하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매몰차게 보이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모세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기까지 실제 이제 구원을 이루는 여호수아 구원이라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은혜의 구원이라는 여호수아에게 바톤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구약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다 했기 때문에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진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와 같이 이제 구원의 역할을 하게 되신데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만큼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말씀입니다. 단지 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남기고 열두 바구니를 이렇게 오천 명을 먹이고 열두 바구니를 남겼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뭐 예수님이 슬퍼했다거나 아니면 막 세례 요한을 뭐 장사 지냈다거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그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에 가시니라고 이렇게 그냥 비겁하게 도망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겁하게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아직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뱀처럼 지혜롭게 헤롯의 관기를 피해야 할 때라고 여겨서 이렇게 피했을 뿐이고 세례 요한의 죽음은 마땅히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돌아갈 때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슬퍼하거나 장례식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이렇게 빈둘로 이제 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 예수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자기를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죽음을 모른 채 하고 마치 도망치듯이 도망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찌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비겁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만 결코 비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지금은 십자가 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그때를 기다리면서 헤롯의 관기를 피해 이렇게 지금 빈들로 가셨다는 거죠. 외딴 빈들에까지 자신을 따라온 이 무리를 보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왜 불쌍히 여기셨어요? 의지할 지도자가 없는 그들이 불쌍한 것이었습니다. 고통을 하소연할 것이 없는 그들이 불쌍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이 자신의 진정한 필요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병 고침 받기만 위해서 따라오는 그들이 불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며 이 병을 고쳐주셨지만 병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단지 아프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따르는 무리였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로서 자기를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무리가 아닙니다. 무리는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냐면 언제든지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무리는 상황에 따라서 내게 좋으면 따라오지만 내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침과 병 고침으로 하나님 나라 현존을 맛보게 하시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저녁이었다.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빈들이었다. 이미 저물었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인간적인 상황으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다. 어떻게 이들의 어떤 배고픔을 해결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미 저물었다. 빈들이다. 빈들은 실제 광야를 의미합니다.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광야 생활. 광야였고 이미 저물었다.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건 마치 요한복음 2장에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가운데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 여섯 개 물이 있는 그 물을 포도주로 가장 맛좋은 포도주로 만드신 것처럼 이미 저물었어요. 빈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저들로 하여금 마을로 가서 먹을 것 먹게 하시고 배고픔 해결하게 하시고 다시 오게 하든지 어쩌든지 일단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가장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빈들이었고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다. 그러면 5천 명이라는 것은 민수기 1장에 남자 그 숫자를 세보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남자의 수를 센 것이 바로 5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5천 명 이상이라는 거죠. 그냥 5천 명이 아닙니다. 5천 명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여자와 아이들을 제하고 5천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뭐 거의 만명 정도 수준으로 봅니다. 여러분 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 그만 명이 거기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많은 수를 어떻게 먹일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당연히 아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처럼 바로 이 빈들에서 그리고 이미 저물었던 어떤 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바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제는 다 끝났다. 다 이제 늦어버렸다. 저물었다는 거예요. 저물었다. 그리고 빈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곳이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얼마든지 그때가 저물어서 포기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행하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의 땅 곳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했던 모세를 연상하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보리떡 5개로 100명을 먹이는 엘리사의 기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열왕기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한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걸 보면 야, 이 지금 예수님은 엘리사를 따라서 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 엘리사보다도 더 탁월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엘리사는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고도 12 바구니가 남게 했다는 사실이죠. 그 말씀은 엘리사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만나와 메추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는데 그러나 모세보다도 더 탁월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3절 말씀에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3절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보다 집 지은 자가 더 존귀한 것처럼 모세는 그 집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3장에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모세보다도 더 탁월하신 예수님이시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모세보다 더 뛰어나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때 엘리사보다도 더 뛰어나신 엘리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나 엘리야, 엘리사를 얼마나 존경했겠습니까? 우리가 세종대왕 이순신을 그렇게 존경하고 위인으로 여긴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 엘리야, 엘리사는 정말 위인 중에 위인이었죠. 그런데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바로 그들보다 더 뛰어나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빈들은 마치 잔치상처럼 이렇게 대하시면서 손님을 앉히듯 백성들을 앉히시고 잔치의 주인이 축사하듯이 마치 축제를 위한 감사 기도를 올리십니다. 단지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놔두고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격식 없는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천국 잔치 여행 연습, 공식적인 연회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이것 그러면서 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이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그냥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성만찬 때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나눠주는 그것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여행 연습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빈들에서 그렇게 행했는데 여기 19절에 보면 네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한번 19절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 이 물고기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가졌다라는 동사가 나오고요. 하늘로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했다. 떡을 뗐다. 제자들에게 주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연결되는 단어지만 실제 원어에 보면 동사로 되어 있어요. 동사는 자, 그 마무리되는 단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 가졌다, 축사하셨다, 떡을 떼었다, 제자들에게 주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 오병이어 기적마다 다 똑같이 등장하는 단어이고 또 칠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도 똑같이 나타나는 등장하는 단어이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실 때도 자 하늘을 또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다라는 그 말씀이 동일하게 이제 성만찬 때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칠병이요, 오병이요뿐만 아니라 이 최후의 만찬 부분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오병이의 기적 사건은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살과 피가 되어 주심을 이 오감으로 체험하는 그런 예, 축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건 성만찬 때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나눠주는 그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죠. 실제 시편 105편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연상하면서 회상하면서 쓴 시편입니다. 자, 시편 105편 40절 시작.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이 시편 105편에서는 메추라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늘의 양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그 하늘의 양식이 뭔가? 자,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성만찬 할때 이건 생명의 양식이야. 나는 생명의 양식이야. 라고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살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이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그래서 성만찬 할때 떡을 떼주는 것은 자기 살을 주는 것이고, 포도즙을 주는 것은 자기 피를 나눠주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병의 사건은 사실 성만찬 사건, 십자가 사건을 이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공부하고 먹이시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전히 성만찬을 통해서 이 천국의 식탁을 이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떼어서 나눠주신 양식을 우리 마음의 삶과 또 우리 마음에 담고 천국에서 누릴 진정한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우리 육신의 양식만 공급해 주신 분이 아닙니다. 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통하여서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누릴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제 주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와 평강의 삶을 우리를 하여금 누리게 하셨어요.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있게 하십니다. 때로는 절망적인 이미 다 때가 저물은 그때에 있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때든지 어떤 장소든지 주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다시 공급하시고 채우실 수 있는 주님이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물리적인 것만 채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생명의 양식 되신 그런 분이심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무리들은 예수님에게서 떡을 공급받아서 배불리 먹고 열두 바구니를 남겼다고 그랬어요. 이 오병이의 기적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삶이 빈들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미 때가 저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우리 삶에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에 공급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은 누군가가 드렸던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였어요. 그 나눔은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에게. 이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비전이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냥 이런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순종하여서 그 명령 자체로는 어떻게 할수 없지만 그것을 순종하여서 나눌 때에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을 떠다 주어라. 그것을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랬던 것처럼 순종할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순종할 때에 오늘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오병이의 기적이 실제 역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누는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나누는 사람, 이걸 제공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나누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꼭 필요한 곳에 생명의 양식으로 그리고 육신의 양식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에 그 육신의 양식과 생명의 양식을 또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에 네 식물을 흐르는 물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눠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머니를 열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내게 작은 보리떡 다섯 개를 할지라도 나눌 때에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의 통로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나누는 삶 그리고 정말 순종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은 그때 예수님 당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누는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우리 생명의 양식으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순종을 통해서 또 주변에 또 이웃들에게 또 다른 나라에 나눠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